하나님이 이 현산교회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그 중에 주일 밤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현산교회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이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희는 이제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좀 제가 자유롭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제가 기독교 학교를 대안학교를 시작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과 인격 그리고 지성과 비전이 있는 실력과 비전이 있는 온전한 사람 키우는 게 제 목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뵈니까 사모님하고는 대화를 좀 못했는데 목사님 교제하면서 아,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목회자도 또 합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17회로 졸업을 했고요. 공부는 16회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15회로 공부하셨고 학교에서 뵀는데 아, 합신에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여기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니까 너무 흥분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합신의 우리 목사님들이 한 사람부터 이런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총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 여름 목회대학원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그대로 그냥 한 3시간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목사님은 목회대학원 등록을 안 하셨는데 그 시간에 와서 들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청강 신청 안 내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강의 끝나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는데 아, 일상이 너무 멀고 막혀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 일찍 가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3시에 왔는데 4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좀 방황을 하다가 교회 투어를 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믿지 않는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감리교. 그런데 제가 교회가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3년간 다녔는데 임원도 했습니다. 회장도 하고 뭐 서기 처음에 회계부터 시키더라고요. 회계를 많이 하라고 회계부터 동계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하고 회장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기독대학연이라고 ESF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성형 공부하고 2학년 때부터 리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1대1을 가르치고 매주 설교를 하고 대학생들한테 졸업하고 간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2006년까지 간사하고 2006년 여기서 은퇴하면 퇴임하면서 바로 물근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3년 됐나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4년째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05년에 우리 큰애가 고1 때, 둘째가 중2 때,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중고를 다 그만두고 홈스쿨과 이제 방과후 스쿨, 방과후에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참 지금 돌아보니까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계속 방과후스쿨을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좀 맡겨달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성경으로 학교를 할 생각은 못하고 인문 고전으로 독서 스쿨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스쿨을 하다가 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와, 이 애들이 왜 이렇게 탁월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LA의 유대인 타운에 이제 학교, 예시바, 그리고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 가정 뭐 그런 안식일 예배 참석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 유대인 타운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답을 찾았어요. 성경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독서로 하는 학교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넘겨주고 저는 이제 성경을 교과서로 하는 학교를 4년 전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7명을 데리고 시작해서 현재 이제 교사까지 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필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왜 오늘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특강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했고, 저는 이제 현산교회 최 목사님은 이제 공과를 통해서 만났어요. 제가 수원노예 교육부이기 때문에 이번 교사 강습회 공과를 목사님이 집필한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고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켈빈과 뭐 메자와 찌빅률리 그 사진이 다 있고, 이 교회에서 이거 칼빈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합신을 접수하려고 애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현상교회가 대안학교를 시작하면 밀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많이 안 가르쳐가지고. 물론 제네바 이제 교리문답은 애들한테 참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외하도벨제라고 하는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도르트문트, 벨직, 제네바. 애들한테 항상 외하도벨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대안학교가 나오겠다. 희망이 됩니다. 이건 제 믿음이고요. 저는 오늘 다음 세대 교육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시간 정도 앞으로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목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사실 다음 세대를 저기 보고 하면 되죠.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다. 화면은 소실 때만 이렇게 맞아요. 총을 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안 하시나요? 다 공감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소식이에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올해 2019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함은 복음화율이 3%대를 미전도 종족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참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작년에 장신대에서 교회를 위한 설교 컨퍼런스 목회 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이제 윤마태 목사가 설교를 했는 주강사를 했는데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다음 세대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신학생들은 설교 들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배워야 설교를 들을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간 한국 교회는 큰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진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간 현산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윤마태 교수가 몰랐어요. 지금 교회의 본질을 다 떠났잖아요. 진짜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물을 준다 하고 생수를 준다 하고 오염된 물을 주면 안 찾아오죠. 앞으로 현상교회는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오겠어요? 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예, 물 근원입니다. 저는 순도 100% 맑은 물만을 제공합니다. 물 근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마태 교수는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 그래서 부모 세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아기 때는 엄마 따라서 오지만 애들이 청소년기 접어들면서 자아가 이제 생기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음화율이 떨어졌고 또 출산율이 이제 너무 저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는 것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도 이유가 있지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결혼을 너무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결혼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책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살부터 결혼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능력 있으면 20살부터 결혼하고 사명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자. 이것을 이제 탁 표어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4명 낳는 이제 자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신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교회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특히 다음 세대가 전락하게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2월 CTS 뉴스에서 다음 세대 교육 교회 학교가 현재 200만인데 20년 후에는 정확하게 50만, 4분의 1만 남는다. 4분의 3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이제 영아부는 80% 정도가 없고요. 부서가 아예 유아부도 77.4%, 유치부도 50%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중고등부도 없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청년부도 없고 이제 다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회자 자녀는 선교사 자녀는 무조건 목사 선교사가 되게 만들자. 그래서 이 학교를 할 때 하나님 목사 선교사 자녀들은 그냥 50%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싼 학비가 싼 학교거든요. 거기서 50%를 주면은 완전 손해봐요. 안 오는 게 이익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오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가 12명이 지금 다녀요. 9월에 또 4명 들어와요. 그럼 16명입니다. 아 이거 현상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늘 보는 게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은 늘 엄마 아빠 보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신방 다니는 거 전도하는 거 늘 봤기 때문에 많이 본 아이들은 본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선교사님 목회자 자녀들이 먼저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예,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바라기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다음 세대 교육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큰 그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들으니까 거의 설교 한 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이고 그러면 다 시험 듭니다. 이렇게 건물 가지고 건물이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들 다 시험 듭니다. 특히 합신교회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70%가 미자립 교회니까. 근데 저는 미자립 교회에서 할수 있는 게 뭐냐? 이 기독교 대안학교다. 왜냐?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학교를 시작했어요.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회를 할때 학교 보고를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에 대한 예산을 맨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 학교 위주로 총회를 했습니다. 직접 본인이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할때한 1,000개 정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학교죠, 그냥.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3,000개 정도의 이제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1,000개 정도. 정확한 통계에 잡힌 것은 832개인가? 통계에 잡혔는데 통계에 안 잡힌 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1,000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그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등사를 태극기를 밀고 기미 독립 선언문을 밀고 해가지고 막 곳곳에서 아우네 장터 탑골 공원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미 독립 선언문을 막 낭독했어요. 그 학생들이 낭독했어요. 탑골 공원에 한 3천 명 6천 명 모였는데 그때 정지용이라는 그 학생이 낭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우리 목사님께 오늘 새벽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올해 얼마 전에 3월인가요? 하여튼 3.1운동 기념 기독교 학교 교사대회를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초대를 받고 가서 그 자료를 보니까 진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인 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뭘 하려면 구슬을 내가 다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끼는 작업을 이제 본인이 했어야 했어요. 근데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구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구슬을 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끼기만 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부 못하면 공부를 뭐 책을 안 읽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슬을 몇개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작품이 안 나왔는데 요즘은 구슬이 너무 주옥 같은 구슬이 보석이 그냥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노하우 시대가 아니고 노웨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가만 찾아내면 그걸 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너무나 귀해서 이제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앞으로 아, 같이 이것을 엮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3.1운동에 사실은 그때 할때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거든요. 1.5%. 근데 민족 대표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3 중에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어요? 16명이었어요. 근데 그 16명이 어른들이 아니에요. 20, 30대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기독교 학교 교사였어요. 그 당시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학교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 사람 되려면 교회에서는 학교 보내야 된다. 그게 이제 통념, 사회 전반적인 통념이었고요. 우리나라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찾아가야 된다. 1919년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 때 인물들이 한국 교회 민물들이 많이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다시 이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지하실 교회도 미자리 교회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열악한 데서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는 없잖아요. 성경이 국어 교과서였습니다. 음악 교과서는 뭐였겠어요? 찬송가가 음악 교과서였어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성수한테 영어를 공부해 다 유학 가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일반 세상에 가서 교수도 하고 하여튼 사업도 하고 다 그래고 성공을 했죠, 사실은. 지도자가 됐죠. 그 당시는 다 까막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를 한다면 성경과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뼈대. 저는 그래서 현산교회가 정말 관심이 가지고요. 정말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따라야 할 모델이 바로 한국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학교를 먼저 가정집에서, 초가집에서 시작했다. 이것이 저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하실이든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합신 목사님들이 먼저 하면 좋겠다. 합신 목사님들이 괜찮아요. 진짜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격도 되고. 비전이 조금 너무 이제 우물을 파다 보니 하늘을 안 봐가지고 비전이 조금. 그래서 10년, 20년, 50년을 본다면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는 답이 없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단들한테 젊은이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 동기, 저는 16기로 들어가서 17로 졸업해 16기더라고 공부를 했죠. 16기 동기 김학관 선교사, 중국 선교사였는데 나와서 외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강남대 앞에 그 웨스트민스터 앞에 거기다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 사모님이 매일 전도를 하시는데 한 명도 전도는 했죠. 한 명도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위에가 시읒 치읒 지읒 본부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근데 거기 청년들이 수백 명이 월화 목금 4일 와요. 훈련 받으러.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때 오고 주일은 또 주일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한번 오면 3시간 이상씩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청년들이 그 이단으로 다 가고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갑니다. 생수를 찾는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무료 성경 공부 이런 막 거기도 교리 공부를 해요. 시읒, 치읒, 지읒 그 본부에서도 교리 공부를 합니다. 가요. 한번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몇 달을 한다고 들었는데 몇 달을 일주일에 네 번, 세 시간씩 하면은 못 나오겠죠. 네.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제 거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상홍 무슨 교회에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였는데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청년들이 엄청 보여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이슬람의 처녀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슬람 청년들하고 결혼을 한 사례가 수천 쌍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휘메 유해석 선교사라고요. 구로동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슬람 선교학교를 제가 이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이 엄청 밀려오기 때문에 이슬람을 알아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뭐 유엔 난민기구하고 저기 뭐야 월드비전에 근무할 때그막 수단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코란을 외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납치됐을 때 코란을 외우면 이것은 신성한 언어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데갈때 코란을 꼭 외우고 가셔야. 네. 그래, 우리 애들한테 아랍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내년부터 아랍어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제 중동 선교회 선교사님 안식년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 거기는 교리가 특별합니다. 예를 들면 알라를 믿기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몰라요. 순진하게 믿고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하면 자매들은 엄청난 그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분이 있으면 유해석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분이 상담하는 일이 그 일이래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뭘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려가지고 이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일주일이 총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총몇 시간이에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68시간이죠? 예배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들여가지고 이 여기 내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애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삼위일체 트로이카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학교, 가정, 교회. 저는 이것을 학교가 라고 하면 줄이면 학교가 진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기독교 대안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집에서 1년 365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은 두 달이면 싹 바뀝니다. 두 달이면 얘가 이런 애였나? 딱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영적이잖아요. 영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 영적인 빛에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뭐 예배 시간에 누워 자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딱 잡히고 이제 2학년만 되면 1학년을 맡겨요. 유치원에서 맡기고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고 누워 자는 애가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늘 애를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뒤에서 배꼽이 막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재밌는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100%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회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미안해요. 되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공교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90년대 나온 주제예요. 90년부터 홈스쿨과 대안학교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역사가 30년쯤 된 거죠? 맞나요? 90년. 맞나요? 30년쯤 된 거예요.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5%의 이상 교실이 더 이상 스승과 제자로서 학습할 조건이 안 된다. 와해 되었다라는 자료를 기독교 교사대회에서 제가 여기 이제 뽑아왔는데. 네. 그럼 미션 스쿨은 어쩌나? 미션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 이게 이제 준공교육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육처럼 됐어요. 제 카톡에 김인중 목사님 안산동산교회 안산동산고를 세워가지고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진짜 신바람나게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번에 자사고에서 탈락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기독교 자사고였는데 탈락됐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예배 매일 드리거든요. 기독교 동아리 하거든요. 또뭐 소모임 자기들끼리 활동 이거 전혀 못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교사가 식사기도 할수 있잖아요. 그것을 종교 편향이라고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이걸 법으로 다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 전자투표 하십시오 막 해야죠. 막 광화문에 가서 막 해야죠. 근데 여러분 판이 기울어지면 그것을 다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판을 짜야 돼요. 누가 물을 더럽혔어요. 물을 더럽혔어. 그래야 물이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정수해서 먹겠지만 먹으면서 병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막 어떤 놈이냐고 막 그래. 알고 보니까 상류에서 누가 독극물을 타네. 올라가서 그 놈을 없애야 되죠. 상류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물 근원을 생수를 파가지고 온 호수를 판을 바꿔야 돼요. 그 일을 해야 10년 후에 아, 20년 후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기운 판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가 매년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게 매년 6만 명, 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제 나와요. 학교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2015년 그 이제 조선일보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광복 70주년 국민의식 조사 가운데 우리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보니까 61.6%가 넘었어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20대는 거의 70%에 육박해요. 이게 2015년이거든요. 지금 해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아이를 동시에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홈스쿨 하다가 교회에서 방과후 스쿨 하다가 애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 하는 그 대안학교에 2년 공부하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너무나 탁월한 선택은 뭐냐면 제가 독서 학교를 해가지고 글쓰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가도 세 아이들이 다 오레이를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휘튼에서 오레이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원래 없거든요. 근데 세 아이들 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때가 교회를 막 개척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없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글쓰기와 여러 가지 뭐 서예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이것을 다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이 에세이를 보고 제가 이제 ACU 같은 경우는 부총장 전화를 받았어요. 와, 그때 영어를 하느라고 좀 진땀을 뺐는데 당신 딸을 이게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필요합니다. 모든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이제 태권도가 5단, 여자아이가 태권도가 5단이에요. 서예도 하고 특공무술도 하고 태권도에 태권, 우리나라 태권무에 이것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을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신문에다가 그 학교가 이제 전 세계에서 200개 나라에서 오는 학교인데 그 인터내셔널 스쿨이죠. 그래서 그 학교 홍보를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글쓰기를 잘하니까 영어를 탑재하니까 거기는 다 글 써서 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게 소 논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졸업할 때 둘째는 이제 올림픽이 나가면 금메달 따잖아요. 그래서 수마쿰 라우데 최우수 학생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번 합신회에서 하면서 그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의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거기 자료집에 담아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답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왔고는 이제 교회 교육은 끝났다. 그래서 여기 교회 교육의 문제는 그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거. 그것은 저는 조금 과격한 발언이지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입니다. 중고등부가 1,000명이 모입니다. 이걸 좀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생각이 바뀌냐, 사상이 바뀌냐, 얼룩의 반점이 빠지냐, 아니면 얘들을 통통하게 통닭 먹여서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주로 피자 통닭 많이 먹이잖아요. 교회에서 통통하게 살찌워서 사탄한테 딱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회도 속고 부모도 속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애들 유학 갔을 때 아이패드를 놓고 거의 매주 1:1 서영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스티브 잡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 돈도 안 들어 하나도 그냥 켜놓고 늘 살아요. 밥도 같이 먹고 뭐 잠 잘 때도 그냥 켜놓고 자고 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애들이 유학 갔다 오잖아요. 부모하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사상이 다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시켰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이 뭐냐면, 야, 뭐하러 아빠하고 같이 일하자, 엄마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이제 서울대 대학원 마치고 바로 콜 해갖고 대안학교에서 같이 이제 일하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딸은 왕비, 그 여왕벌입니다. 여왕벌. 앉아있으면 애들이 귀잡고 하여튼 열댓 명이 몰려와가지고 손가락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본인이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꿀직장이라고 그래요. 꿀직장. 그리고 집에서 다 뭐 집값 안 들어가죠. 바로 울타리 넘으면 집이니까 교통비 안 들어가죠. 근데 월급이 남는 게 없어. 조금밖에 안 주고 조금 받은 걸 다 애들 밥 사주니까 월급이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제 목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탁월하게.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 한 명 키웠잖아요. 한 명. 이삭은 몇 명 키웠어요? 두 명. 에서와 야곱. 에서도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근데 진짜로 진짜 백일을 하나씩 키웠다. 약속의 자녀, 후계자, 신앙의 계승자 이삭 하나를 딱 세웠고 야곱을 딱 세웠고 야곱은 몇 명? 12명. 12지파를 또 딱 세웠어요. 근데 갈수록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밑으로 갈수록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은 이삭은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자로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자녀를 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요셉은 자녀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명령하는 자로서 왕권을 행사하죠. 총리로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지만 더 발전시키고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청교도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이 검도 용어, 이것도 어떤 분은 불교 용어라고 그러는데 수팔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수팔이 지킬 숫자, 돌팔 팔자, 떠나리 자. 처음에는 스승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지키고 전수하고 보수 전수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능가해서 청출어람 청어람 능가해서 스승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그 도를 펼치는 거, 말씀을 펼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가문입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자주 예를 드는데 바로 그런 거죠. 20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을 시작할 때 참 허접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요즘 우리 애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예. 우리 이런 때 아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어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얘 목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600구절 암송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신약 성경을 다 암송. 오늘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1000구절 이상 다 암송해요. 그래서 제가 1200구절 성경 암송, 1200구절 성경을 다 반복되는 걸 줄이면 3분의 1이 나와요. 분량이. 그것을 핵심 말씀을 뽑으면 1200구절이 나오거든요. 1200구절을 한글하고 영어로 다시 만든 성경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1200구절로 뽑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선물해 주면 너 다음 달까지,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1200구절 외는 거다. 걔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걔하고 이제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그 대학생 그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이제 뭐 어떤 위로 예배드리러 갔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거 말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말하면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뭐 인내면 인내 뭐 고통이면 고통에 대한 그 근거 구절을 한 100구절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확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광주까지 갔다 오는데 완전히 부흥회를 차 속에서 했어요. 여기도 청년들이 다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 하던데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청년들이 뭐 한 100명분 늘 밥하고 설거지 다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한 2시간 걸려서 다 하는데 2시간 할 때까지도 다 요절이 안 끝나요. 외운 게. 그냥 천절 외우니까. 그래서 갈수록 스펙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현산교회에서 켈빈, 네오드로 베자, 찌빙글리 이상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분들과 똑같이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리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육의 결론의 열매를 하나, 많은 애들이 거기다 그런데 하나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는, 그 엄마 아빠는 꿈이 없는 엄마 아빠였어요. 제가 대학 때 대학생 사역을 했으니까 전도에서 양육을 했는데 너는 꿈이 뭐냐? 없어요. 생각해봐라. 안 나요. 그게 수원여대 이제 피부 미용과를 가가지고 피부에는 관심이 좀 있지만 책이나 이런 것은 진짜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 진짜 나 그렇게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처음 봤어요. 자기는 인생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대요, 그냥.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뭐 하냐 요새 길거리에서 화장품 이렇게 판매하려고 지나가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얼굴에 막 해주고 좋죠. 이거 정말 좋아요. 선전해서 네 얼굴이나 깨끗하게 해라. 얼굴에 그냥 뭐가 막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그만두고 잠깐 와라. 그리고 제가 독서 스쿨을 시켰어요. 독서 스쿨.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으로 시켜가지고 나중에 교사 과정까지 제가 시켰어요. 제가 한때 거기에 한 10년 전에 빠져가지고 막 독서 스쿨 강사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전국에 막 강의하러 다녔어요. 하나님이 한 몇 년 하니까 그걸 막으시더라고. 왜 막았는지 제가 지금 알게 됐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 아무리 베스트셀러여도 입문 고전을 못 당하고 입문 고전 중에 고전이 경전이다. 근데 경전 중에 경전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거 하라고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거 하기 전이니까 독서술 교사과정 해가지고 제가 교사를 시켰어요. 근데 한 번 또 안 읽던 사람들이 책을 읽으니까 또 아주 미친 듯이 읽더라고. 그런 또 강점이 또 있어요. 하여튼 주는 대로 다 읽어. 수백 권을 읽고 나더니 머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라. 독서라는 것은 질문지 없이 하면은 책을 읽어도 사실은 실력이 똑같아요. 자기 아는 글자만 늘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가 있다잖아요. 틀린 문제만을 해서 다음에 틀리지 않더라고. 오답 노트가 있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이제 질문지를 학년에 따라서 만들어주면 애들이 그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야 되니까 책을 뚫어지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 만드는 걸 시켰어요.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가 천재가 나왔습니다. 와! 돌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머리인데 원래 안 써가지고 녹이 잔뜩 쓴 것뿐이었어요. 그 애를 뵐 때부터 계속 책을 읽고 막 안 들고 하니까 그 애가 속에서 그걸 다 들었는지 나오더니 천재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맨 먼저 시작할 때 생활을 잡아야 되니까 잠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잠언을 암송하는 걸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은데 조금 훈련을 하면 세 절씩 끊어서 암송을 해요. 근데 세 절을 끊어놓고 한 번 딱 읽고 책을 제가 딱 덮어요. 외워봐. 그럼 당황하죠. 한 번 읽고 그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당황을 했다가 두 번 읽고 읽어봐. 그러면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세 번 읽고 읽어봐. 그러면 조사 토시가 틀리고 거의 다 맞아요. 요즘은 세 절씩 세 번 읽고 딱 적고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강의한 거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서가 그 DNA가 완전히 불이 확 유전자가 들어오면서 정신이 바짝 나죠. 근데 설마 나를 시키겠어? 그러면 이제 졸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고 바로 나와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다 설교하고요. 6살까지 설교를 시켜요. 6살까지 자료집에. 아니, 오늘 시간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에 부르시면 제가 이거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해요. 6살짜리가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침 8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관을 하는데 이 설교문을 누가 써줬냐고 물어봐요. 안 써줬어요. 자기들이 쓴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들으면 바로 와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말한 사람만큼만 말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죠. 질문지를 주면 처음에는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행간을 읽어가지고 저자보다 더 많은 것을 캐치를 해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뱃속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 그래서 네, 학교가 교육. 근데 이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합신이 또 개혁주의고 여기는 특별히 이제 교리를 교육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수평문화입니다. 수평문화. 무슨 문화요? 네, 수평문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건 없고 자기들끼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SNS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최근에 이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친구죠. 평균 하루에 2시간 19분. 선생님하고는 24분. 부모하고는 거의 없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채팅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을 이 세상에 노출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핸드폰에 뭐가 들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 수평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한테 안 좋은 것을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학년 애를 안 봤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봤습니다.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왜냐하면 그게 교육이 가능하고 일단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일단 할아버지가 됐다고 노인이 돼서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에서는 노인이다. 그래서 3학년까지만 봤는데 이번에 6학년짜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인데 자기 반 30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새끼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큰 수원에 이름 되면 바로 아는 큰 교회에서 반주하는 반주도 하고 아빠도 성가대 주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와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이거 맛이 갔어 애가. 일단 눈이 흐리면 턱 해가지고 예배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혼자 보락보락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수업 중에 갑자기 막 목사님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왜 전화하는데? 아,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나를 핸드폰으로 때렸는데 그때 엄마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를 왜 지금 해 엄마한테? 너무 재밌죠. 그런 애가 두 달 지났는데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애들은 왜 욕을 안 해요? 집에 가서 하죠. 안 해. 진짜 안 해요? 안 한다니까. A, C도 안 해요? 영어 시간만 해. 안 해. 그런 지금 뭐냐면 애들이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도와주거든. 축구할 때 막 승부욕 때문에 처음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스포츠맨십이 뭔가를 이렇게 협동, 배려 막 이런 가르치면은 지금은 패스를 해줘요. 패스를 해줘요. 다른 애가 골을 넣도록. 막 이런 걸 보면서 얘가 기절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방, 이게 수평문화 이런 건 좋아요. 친구들한테 금방 영향을 받아. 아무도 욕을 안 하거든. 욕을 안 하다 보니 나중에 하는 것이 어색해지겠죠. 이런 게 이제 강점이에요. 좋은 것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나쁜 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좋은 것은 수평적으로 좋은 걸 받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진짜 귀한 진리를 신앙의 뼈대를 전수받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 자녀들 교육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또 이제 기독교 교육 가운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개혁주의 대한교육 역사를 보면은 이제 칼빈주의 요람이었던 네덜란드 이 개혁주의 사상을 교육에 그대로 반영을 했죠. 그래 가지고 기독교 학교 교사가 될 때 뭘 테스트를 했냐면 외화 도벨제. 그 벨직 신앙고맥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에 동의합니까? 서명을 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걸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몽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종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밀려났죠. 기독교 교육이 밀려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미션 스쿨이 바로 이제 이런 밀려난 거예요, 이제 다. 그래서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된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학교도 이제 칼빈 영향을 받아서 언약 사상을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성경과 신앙 고백, 특히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19년 동안 공부하셨던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창피해요.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 교리 교육이 강점인 것은 기독교의 정수를 딱 요약해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외잖아요. 그러면 다음 합신 총장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다음 합신 교수가 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은밀히 키우고 있는데 현상교회가 이걸 해버리니까 아유 경쟁자 확 나타났는데 이거. 감사하죠. 여러분 조선 2조 조선의 이시조선 500년이 왜 유지된 줄 아세요? 그 유생들이 뭘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읽었어요. 그것이 모든 사상의 결정체, 동양 사상의 집약된 거잖아요. 사서삼경을 읽었어요. 그것을 세종대왕이 만 5살, 6살이죠? 6살 때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대학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믿습니다. 그럼 어느 날 한글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잉크하고 종이하고 딱 묻어놓으면 믿습니다 하면 백과사전이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싹 몸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진짜 기독교의 정수를 이렇게 딱 정리해놓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그 교리 교육이 우리로 표현하면 사서삼경이죠.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 지식을 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기독교 사상가가 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사상가는 천년을 움직이는데 그냥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집에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사상이 되려면 말씀을 또 이 교리를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을 제가 반지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반지의 제왕. 반복, 지속. 반복 지속의 제왕이 돼야 돼요. 교리 배우신 거 있죠? 그거 배우고 끝나면은 삶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상이 돼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은 매일 그냥 말씀을 막 우리 애들이 여기 다 빗대가 서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 이제 이 교회도 처음에 오면 적응이 잘 안 되겠어. 시편 찬양하고 하니까 우리도 적응이 안 돼. 피처님 극과 극은 통해.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적응이 안 돼. 애들이 막 찬양을 할 때 막 천장이 떨어져 춤추고 뛰고 막 와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그냥 엄마 아빠가 자려고 그래. 그 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이 말이죠. 엄마 기도하고 자야 돼.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아니야 선생님이 기도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누워서 하자. 아니야 무릎 꿇고 해야 돼. 엄마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럼 대충 하자. 아니야 오늘은 모로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어.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어.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점심 때마다 이제 한 가정씩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새 컴퓨터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컴퓨터 관련 강의를 하거든요. 애들을 못 따라간다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 힘들어가지고 여보 나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만 퇴할까 봐. 그러면 그 유치원 6살 먹은 애가 엄마 필사일사 맘송해봐. 내게 능력 주신 자네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엄마는 안에 능력이 있어. 왜 그래? 하나님의 작품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엄마는 오늘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진짜 이 학교 보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남편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누구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이 딸 하나거든. 딸 하나. 딸 하나 여기 안 내려고 막 일반 유치원 넣으면 돈도 안 들어가니까 여긴 돈 매달 뭐 48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일반 유치원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울더라고. 예. 사실 딸이 자식이 하는 말은 틀리게 들려요. 예. 완전히 와, 자식이 똑같은 말인데 엄마 수고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 무너져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교육 시키죠. 그 다음에 엄마가 부르시면 엄마 내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매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내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 좀 갖다 줄래? 그럼 내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로 대답하고 호칭을 부르며 즉시로 순종한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될 때까지 그냥 집에 가면 엄마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하루 피곤이 싹 풀린대. 그리고 안마상도 있어요. 안마. 안마를 해주면 또 상을 주는데 엄마 오늘은 내가 안마해드릴게요. 그래서 엄마 탁 안마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육이 반복 지속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임명한다? 반지의 재앙으로 임명. 지금까지 배우신 거 다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속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아직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져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오라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 학교에 너 말할 필요 없어요. 보면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 같이 되어지게 하자. 되어지게 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영성 교육이죠. 이거 학교 가서 배워요? 학원에 가면 가르쳐줘요? 고액가에 가면 가르쳐줘요? No. 아무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디만? 현산교회만 말씀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인간의 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중요한데 이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 신앙 고백, 교리를 공부했다. 신앙 고백이 다 문답식으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이것이 사실은 시중에서 하브루타 강남에서 하브루타 학원을 다니는데 한 달에 70만 원 내야 돼요. 하브루타가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브루타라는 히브리어가 짝이라는 말이죠. 스터디 파트너, 학습 파트너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대단하죠. 이것을 이제 사실은 디베이트라고 그러는데 토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어 한 대목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이, 강론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 다바르인데, 다바르가 사실은 토크로 번역이 되고 디베이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무슨 팁일까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요. 백날 가르쳐도. 근데 토론을 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왜 집에서 문답을 해야 되나? 부모와 자녀가 토론을 하면,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바닥이 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소년들은 50만 넘어가도 꼰대라고 말해요, 지들끼리. 지 아빠한테도 꼰대라고 그래.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이거. 와우, 꼰대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 밖에는. 그래서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하면 끝이 없이 할수 있는 것이 영혼의 대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영혼의 양식이 되거든.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 그 대신 애들은 아직 좀 미숙하니까 대화할 때 먹는 것을 잔뜩 준비해야 돼요. 그다 먹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식탁 예배, 식탁 예배, 식탁 예배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묵찬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묵도하고 축, 누가 그렇게 말하냐, 묵찬기찬 설기찬 축이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식탁을 떠나죠. 일단 먹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먹고 말씀을 나누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못, 처음부터 못 나눠.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하죠, 먹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부모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하자 해놓고, 야, 나와 대화하자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대화가. 그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예시바 학교 가보니까 랍비가 하는 일은 한 시간 동안 뭐 하냐? 마 아따 호셰프, What do you think? 네 생각이 뭐냐? 이걸 계속 물어봐. 그러면 40명 학생이 다 손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시킬 때까지. 팔도 안 아픈지 계속 들고 있어요. 내려라, 계속 들고 시킬 때까지. 그래서 꼭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둘이 하부르타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5일을 5번 가정, 이런 예배, 이런 이렇게 식탁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이제 4년째 되니까, 아, 이거 매일 재밌거든.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매일 하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하는 가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이제 학문이 통합이 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알수 있고, 이런 이제 교리 문답을 공부한 여러분은 진짜 강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시작하면 현상기는 대박 나겠다. 이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교리할 때 문답하고 그러시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시죠? 예.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오래 못 갑니다. 무조건 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면 오래 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누구 하나가 거기 딱 위험을 당한다, 바로 구출합니다. 바로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에이, 디베이트, 토론이 있어요. 토론, 말씀을 계속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식이 아니고 사상이 되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다? 다 배우셨죠, 여러분? 부모다, 부모. 부모가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왜냐? 원래 성경에는 처음에 학교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죠. 성전도 없었죠. 그럼 어디가 성전, 어디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학교였을 것 같아요? 가정입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집이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육의 주체였죠. 네, 좀 뒤에 이제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낳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거죠. 그래서 말씀 전수를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뭐 그런 책도 한때 베스트셀러였었잖아요. 가정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죠. 원래 이제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모든 교육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치리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뭐 교육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학교 해도 되겠죠? 아, 아닌가,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네. 그러면 성경에서 교육의 원리는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의 시기,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의 방법,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 이거 아시는 내용이죠? 교육 내용은 뭐겠습니까? 네, 성경입니다. 성경. 비행기죠. 이 비행기가 나는 이 수백 명을 싣고 하늘을 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엔진에서 나오죠. 여기 작은 엔진은 무슨 엔진일까요? 네, 아반떼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에요. 이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달고 날개를 달고 날아!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이에요. 못 날아! 날아 이 새끼야! 못 난다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 날아 줄게. 그래 서울대 의대 가줄게 내가. 가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모를 배신하죠. 그래서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나를 네가 그렇게 복수를 해? 그게 얼마 전 뭐 방송했던 뭐죠? 스카이 캐슬인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뭘 바꿔야 된다? 엔진을 바꿔야 된다. 사람의 이 영혼은 무엇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다. 엔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날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네. 지금 80 먹은 분이 히브리 헬라어 공부하고 원전 공부하고 박수 칩니다. 좋습니다. 치매가 안 오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강남에 그 가보니 어떤 이제 헬라어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야, 평균 연령이 70대더라고. 65세부터 80몇 세까지 헬라어 성경 놓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나이에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모르는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치매가 안 올 것 같아요. 총기가 생긴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만나고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좋고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좋대요. 집에 있으면 부인이 빨래해라, 청소해라, 쓰레기 비워라, 분리수거해라 귀찮아가지고 이날만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 뭐 80 공부하도 좋죠. 그러나 그분이 결석하잖아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장례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장례 문자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는 언제를 말할까요?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뱃속에 태아에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다 듣고 느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유치원 교사했던 우리 자매가 이제 만삭이 애를 낳아가지고 유치원을 이제 그만두고 애를 키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유치원 교사할 때 애들한테 틀어줬던 찬양이 있잖아요. 들려줬던 말씀이 있잖아요. 애가 막 울 때 어떤 찬양을 틀어줘도 계속 우는데 그 찬양 틀어주면 또 끌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듣던 음악인데? 듣던 찬송인데?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애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얘를 좀 쉐마에 넣을 길이 없을까요? 학교에 넣을 길이 없을까요? 와서 보조교사를 해라. 옆에 놓고 애들 하는 거 들을 수 있도록. 다 듣습니다. 애들이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다 듣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하면 울음을 그치고 그러는 거죠. 어릴수록 민감도가, 센서가 엄청납니다. 눈이 뒤에 다 달려 있어요. 제가 우리 유치원 애들한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하는 거, 1학년부터 하거든요. 1학년 애들이 하는 거 다 듣고 알파벳 다 떼어버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막 외우고 그래요. 차 타고 다니면서 통학버스 안에서 제가 통학도 버스 안에도 미니스트리, 학교다 이게. 그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 때 갈 때 성경 암송 뭐 노래로 히브리 헬라어 하고 하여튼 계속 찬양하고 하니까 유치원 애들은 덩달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어려서부터 중요합니다. 오염된 물을 가지고 정수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처음부터 맑은 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많이 나와요. 제가 반절만 뽑아온 건데 이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은총을 받아야 민족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잖아요. 사무엘이.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어릴 때부터 몸이 만들어진 거니. 되어지는 몸으로 만들어져야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겨우 자기를 세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 영향을 미치려면 몸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 돼. 아이 사무엘, 주여. 넘어가라. 오메, 막 넘어가. 아이들도 다 안다, 모른다? 아이들도 안다, 모른다? 네, 다 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사람 다 알죠? 다 압니다. 뭐,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네, 아이도 다 안다. 자기 품행에 대해서. 애들 눈치 봐요, 안 봐요? 자기 잘못하면 엄마 눈치 봐요, 안 봐요? 네, 애를 애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애들한테 뭐, 쭈쭈, 뭐, 막, 애들 그런 단어 쓰지 말고 사서삼경처럼 정확한 교리를 읽히세요. 신앙국 외화도별제를 읽히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공부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애들한테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이제 하는데 애들이 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자를 권별로 다 뽑아가지고 창세기 한자, 뭐 출애굽기 한자, 사도행전 한자, 한자 먼저 공부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으며 그러면 태초, 아 처음 초인데 클 태자, 처음보다 더 처음이다. 얼마나 큰 처음이지? 베레시트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흑암이 깊음이 돼. 어렵잖아요. 거물룩 어두람. 오, 검은 것도 어두운데 더 어두운, 얼마나 어두웠을까? 아, 이게 한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명기 6장이죠.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이게 3대입니다. 왜 3대냐면은 3대만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대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만 키운 게 아니라 야곱도 키웠어요. 네. 할아버지가 손자까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손자가 잘 크는가를 자기 아버지를 이제 아들의 아버지를 감동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직 손자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나오면 제가 이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네 자식 그리고 자손들을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순종하도록 택했다. 그 다음은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왜 여호수아 1장 8절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쫙 가면은 힘들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게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바람을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이것을 계승한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몇 살이라고요? 예, 그래서 13살부터는 이제 교육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축구선수들 훈련시킬 때 13살부터는 기술을 안 가르친답니다. 가르쳐도 크게 효과가 없대요. 몇 살 전에 가르쳐야 된, 가르치인 것 같아요? 13살 전에, 12살까지. 저는 그게 최근에 들었어요. 축구 전문가한테. 어릴 때 몸은 다 만들어지고, 저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서당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국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문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학교가 성경과 다중언어, 한자, 한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중국어를 동시에 성경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하게 된 거죠. 어릴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어려서 몸이 만들어진다. 어려서부터 해야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야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워드플레이인데요. 선민이라는 것은 앞선 백성, 엑설런트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뒤로 가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이건 우리 교육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적용이 나오네. 이 앞으로 오려면 위에 걸 하면 되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오 주여. 하여튼 앞으로 거기서 한번 눌러보세요. 앞으로 아까 거기 그 앞에 아 누가 하느냐? 그 다음 교육의 주체가 누구죠? 부모죠. 부모 맞나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교육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좀 이따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이 마음에 새기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예, 집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뭐 또 어디?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하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간은 생각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토라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만한 성경이. 그 다음에 여기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팔은 왜 여기다 차냐. 심장에 가까운 말씀을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있고 행동의 중심이래요. 행동의 중심. 왜 문설주다 붙이느냐. 문설주는 늘 왔다 갔다 밖에도 붙이고 안쪽에도 붙였거든요. 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생활 속에 이 하야라는 말은 마음에 새기고 할 때 하야라는 동사를 쓰는데 하야는 존재 동사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라. 다 같이 말씀이 존재가 되게 말씀 곧 나 곧 말씀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만 있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안 돼. 근데 존재가 되게 하면 되어져. 아는 것이 아는 대로 되어져. 이게 이제 하나님 교육 원리고요. 그 다음 샤나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힘냅시다.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야. 반복하여 되풀이하다. 그러면 칼을 한 번 가는 게 날카로울까요? 백 번 가는 게, 천 번 가는 게 날카로울까요? 네, 천 번 가는 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말씀을 디베이트하는 것은 뭐냐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사상이 되게 하는 거죠. 사상이.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은 단검과 장검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일 때 장검을 통해서 진검 승부를 하고, 매일매일 생활은 단검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쳐내는, 이게 이제 말씀의 사람이지요. 그 다음 강론은 아까 말했어요. 다 디베이트 하는 거. 교육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죠. 성경만큼 사람을 다 같이 교책바의,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유지한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늦게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독서스쿨로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 성경 외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네, 정신없어요. 제가 이 가치를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되어진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적용 쭉 넘겨봐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이제 학교 커리큘럼인데 공통으로 하는 거 있고요. 이 교육 철학의 근거에서 영성, 인성, 리더십으로 이렇게 쭉 시간표를 짠 거예요. 언어, 교과, 예체능. 그다음 초등부부터 이제 히브리 헬라어 하고요. 그다음 중등부, 예, 중등부까지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고등부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통합교육인데, 통합교육은 뭐냐? 일단 배워요. 학을 해요. 그 다음에 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습한 것을 진짜 체험을 해봐요. 자기가 체험을 해봤더니 맞더라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런 사이클로 해요. 역사를, 한국 역사를 공부한다? 그럼 일단 배워요. 그 다음에 역사 현장을 가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봤더니 맞더라.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하더라. 라고 다시 책을 써요. 제가 이걸 중국 역사 탐방, 뭐 필리핀 역사 탐방, 우리나라 백제 신라 역사 탐방 다 제가 한 대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것은 독서 스쿨 할 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학하고 습하고 체험하고 발표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래 법칙인데, 모래 법칙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먼저 제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합신해서 목대원 강의한 날이 히브리 헬라어 제가 강의하는 시간인데, 중학교 2학년한테 맡겼어요. 네가 해봐라. 그래서 항상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다양하게, 애들은 게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게 재밌게. 그래서 한번 해봐.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다 맡아서 해봐. 처음에는 반절반절 옆에서 도와주는데 나중엔 다 맡아서 뒤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수팔이죠. 처음에는 그 배운 걸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 청출어람, 청어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모든 학생이 6살까지 유치원까지 직접 찬양을 인도해보고, 기도하고, 사회를 보고, 예배 사회를 보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똑같이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도 제가 다 가르쳐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LA에 유대인 회당이 제일 큰 회당이 거기 있더라고요. LA에. 거기 이제 제가 회당 예배를 참석하는데 13살 먹은 애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파를 딱 쓰고. 모세의 강단을 만든다고 높이 통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반짝이게 니스를 출연하는지 번쩍번쩍하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애가 하나도 떨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라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 LA의 그 비버리힐 제일 좋은데 유대인타운 있는 거 아시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세계적인 무슨 영화배우 다 거기 살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도 예배 왔는데 그 13살 먹은 애가 인도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제 갈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을 몸에 익혀주지 않으면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워서 몸에 익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봐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열매는요. 제가 이거 이 아이가 3학년 때 하나님의 효자를 만드는 쉬마 교육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학습 발표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할 때 설교했어요. 이 설교문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 인용하면서 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읽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죠. 예, 더 하면 여러분 화날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 준우야 부모님께 왜 순종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요. 그럼 엄마가 말씀 한번 암송해 보렴. 에베소 6장 1절 3절까지 쭉 암송해요. 그러면 거기 막내가 6살짜리가 있어요. 준이야 부모님께 순종하지? 그러면 이제 형한테 다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려고요. 걔는 이제 장사라는 단어가 장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장사하려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는 엄마와 주 5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드릴 때는 맛있는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고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는 블루투스 마이크도 사주셨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블루투스로 하면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더라고요. 학교 가까워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게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엄마와 여기는 아빠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집에 늦게 들어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장으로 기도해. 매일 엄마와 동생들이랑 찬양, 말씀 선포, 성찬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마지막 축복 기도 시간에 엄마께서 장자라고 하시며 저를 제일 먼저 안아주며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매일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죠? 디베이트가 있으니까. 앉아 무릎 꿇고 자세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재미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물질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혀요.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조부모님께, 11조는 부모님께, 11조는 목사님께, 11조는 선교원금, 11조는 구제원금, 11조는 새마학교 후원에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말씀하시면서 10분의 1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의 1로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준우야, 매일 4시에 퇴근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녀들과 매일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이 되려면 4시에 퇴근하고 10분 일로도 풍성하게 사는 법을 지금부터 찾고 있습니다. 얘는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쓰고요. 저는 얘가 크기만을 기다립니다. 10분의 1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또 이제 있어요. 네. 아무튼 그만하죠. 또 더 하면 안 되겠어. 그만해야 되겠어. 그만하고 마지막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애가 기가 막힙니다. 결론 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교육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자. 아멘입니까? 야, perfect man of God.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ma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된다고요? 성경으로 된다고. 그러면 성경으로 이 몸을 만들어진 애가 공부를 하면 못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과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부모들이 다 처음에는 성경 배우면 학과 공부는 언제 해요? 학과 공부는 2주 방학을 할 때 교과 캠프를 합니다. 그 2주 안에 1년 걸 싹 끝내요. 안 되는, 머리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한 학기 걸 끝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커리큘럼이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끝날 것을 3년 동안 늘여놨어요. 그 애들이 부분 토막 배우니까 뭘 배운지를 몰라. 통으로 배워버리면 그게 쏙 들어버려요. 그리고 지식은 오리지, 부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분 지식은 오리지 지식입니다. 전체 지식으로 통으로 배워야 돼요. 소설에 대해서 배울 게 아니라 소설을 써버려야 돼.
그래서 애들은 다 이제 리더십 학습 때 소설 쓰고 영화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구글 사장도 인터뷰 해가지고 구글 회사도 갔어요 애들이. 그래서 나 구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구글 회사 갔더니 막 먹는 것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사무실이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소파도 기가 막히고 다 구글 들어간다고 그래. 이게 다 이제 인터뷰 학습 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요 애들이. 제가 그 길을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알려드릴게요. 아주대 구글 사장이 특강하러 왔어요. 제가 애들을 싹 보냅니다. 맨 앞에 앉아라. 그 구글 사장이 쓴 책을 다 읽어라. 질문지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질문. 모든 강사는 끝나고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애가 질문했어요.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함 주면서 우리 사무실 놀러 와라.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를 전하고 왔는데 그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성경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지적하는 부모보다 칭찬하는 부모가 낫고, 칭찬하는 부모보다 대화하는 부모가 낫고, 대화하는 부모보다 질문하는 부모가 낫고, 질문하는 부모보다 네, 제가 잔소리하는 부모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왕이면 좀 라임을 맞춰봐. 지적 자격받고 있어. 잔소리하는 부모보다 칭찬하는 부모.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다 아는 거지만 되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반지의 제왕 되어질 때까지 계속하면서 우리 현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실수나 부족한 것은 다 주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져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셔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신학교를 짊어지고 세계를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